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구약 259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맞은 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게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늘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면 내가 구원의 주인공 되고 은혜우 받는 주인공 축복받는 주인공 이상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시고 이 장소와 시간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는 구원을 보라. 첫 번, 한 번, 두 번,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구원을 보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구원을 보라고 하는 그 사건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데 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통과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광야가 나타나고 그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홍해길과 광야길의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길은 어떤 길이냐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기독교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이 많이 쌓여가지고 어느 선에 도달하면 어느 기준에 도달하면 우리가 좋은 데 간다, 낙원에 간다, 뭐 극락에 간다, 뭐 전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선행을 아무리 쌓아놔도 근본적인 우리 죄 문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음이란 건 뭡니까? 구원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믿음이란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 이루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게 복음을 통한 구원이고 구원이 없는 일반 종교는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믿음의 길인데 구원의 길인데 이 같은 홍해를 건너면서 사는 자와 죽는 자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홍해에 갈라진 홍해에 들어와서 걷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걷는 그 사람들은 삽니다. 그러나 애굽의 군대, 애굽 백성들은 그 홍해에 들어왔을 때 홍해가 합쳐져가지고 한 사람도 성경에 나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었습니다. 같은 홍해길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18절에 내려가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이미 심판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딱 서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이미 생과 사가 천과 지옥이 딱 결정이 나는 겁니다. 믿으면 그 즉시 이미 영원히 영생하는 자,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지옥 영원한 영벌에 처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길은 구원의 길인데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딱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리는 겁니다. 두고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고 하면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인데 이 축복길은 무슨 길입니까?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킨 훈련의 제목이 뭐냐면 순종 훈련입니다. 이 교회는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목표가 뭐냐? 타픽이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 구원은 받았으나 그 다음에 축복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축복 못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축복 구원 받았는데 축복까지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순종하셔야만 복을 받습니다.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행함으로. 어떻게? 순종으로. 그래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똑같이 받았지만 축복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순종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 축복의 길인데 어떻게?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하긴 다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내 생각에 순종하느냐, 다 순종해 순종해요. 근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믿긴 다 믿어요. 예수를 믿느냐 다른 걸 믿느냐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 타시면서 떨어진다고 믿으면 한 사람도 안 탑니다. 근데 절대 안 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탑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해.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고 확신하니까 코를 골면서 자지.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요새는 한국에 뭐 50층 몇십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절대 안 믿어진다고 믿으니까 50층 꼭대기에서 코를 골면서 자는 거야. 그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다 믿음들이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믿지 말고 비행기 믿지 말고 주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긴 믿어. 그런데 엉뚱한 걸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순종하긴 해. 순종하긴 순종하는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러분 광야 여기 보시죠. 그림이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에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왜 순종해야 되느냐고 하면 모든 것이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자기 생각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을까?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조차가 기적입니다. 이것조차가 기적입니다. 먹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가 별탈 없이 사업도 되가 사업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도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세 끼 밥 먹는 것조차 이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오직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곳인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순종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옵션이 없어요. 여러분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뭐 돈이 많이 벌린다 그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야. 근데 그것은 철저한 조건이 있는데 순종하셔야 돼요. 언제? Everyday.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때 매일매일 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은 축복의 길인데, 축복의 길인데 순종의 길인데,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아무리 실력 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남보다 모자란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여러분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뭐 사업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도 계속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 뭐 구체적인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기적의 연속이에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은 하루하루가 기적, 매일매일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한 끼 밥 한 숟갈 먹는 게 기적인 거예요. 네, 밥 한 숟갈 먹는 게 기적인 거예요. 참 기적인 거예요. 네, 기적인 거예요. 근데 광야 길은 세 번째입니다. 광야 길은요 모르는 길이에요. 우리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을 말합니다. 인생길인데 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길이에요. 아무도 우리 인생길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안 가본 길이에요. 가보지 않았어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자녀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자 손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런 말합니다. 손자 손녀를 이렇게 이제 봐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키우면서 무슨 말하냐면, 아이고 다시 자녀를 키운다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대. 손자 손녀를 한번 키워 보니까 이제 철이 나가지고 이제 노인네가 돼서 철 난 거야 이제. 그래서 아 이게 자녀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달아지는 거니까 다시 자녀를 키우면 내가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대. 근데 이미 늦었어. 이제 결혼해서 아예 낳긴 틀렸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이 먹어서 인생 실패하고 나서 그때 함께 다닐 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었는데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고 학교 다니고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 결혼해서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안 가본 결혼, 안 해본 결혼, 안 해본 죽음. 네. 여러분 죽어보고 다시 한번 살아서 다시 한번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한번 죽어보고 나서 다시 태어나서 사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광야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야. 안 가봤어. 우리 인생은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야. 안 살아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인생은 처음 사는 거야. 살아보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처음 가는 거야. 이 광야는 가본 적이 없고 처음 가는 거야. 매일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거야. 처음 공부해보고 처음 20살이 돼보고 처음 30살이 돼보고 처음 50이 돼보고 처음 환갑 맞아보고 처음 칠순잔치 해보고 처음 구순잔치 해보고 그리고 끝인 거야. 처음 환갑도 처음 칠순도 처음 돌잔치도 처음 처음 해보는 거야. 처음 해보는 거야. 여러분 달력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또 나오죠. 아, 2018년 다시 하자. 그랬어도 19년입니다. 19년은 평생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20년입니다. 처음입니다. 21년 처음입니다. 22년 처음입니다. 우린 매일 새로운 날 처음 맞아, 처음 만나는 날이야. 처음 만나는 시간 만나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마지막 길 갑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길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 사는 인생인데 안타깝게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안 가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이 안 해본 인생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고 실수가 불가피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는 게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럼 끝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끝까지 이러면 실패하다 끝나 실수하다 시행착오하다 끝나야 되냐 이런 얘기죠. 안 가봤는데. 그런데 우리 네 번째 보면 이 광야길은 아는 길입니다.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예, 하나님만 알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100%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면 99% 아닙니다. 100% 성공합니다. 근데 아무리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면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세계 최고로 똑똑하십니까? 순종 안 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세계에서 제일 미련합니까? 제일 머리가 나쁩니까? 순종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공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제 여기 오늘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경 교재를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21장에서 23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집한 사람이 억두를 택하며 우선 모세가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올라가라. 그냥 올라가라. 내 말대로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달했더니 백성들이 쫙 나오더니 몇 사람들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가지고 그 다음 정탐합시다. 예. 어느 코스로 올라가야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좀 연구해 봅시다. 예, 미리 좀 사람들 보내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이것을 백성들이 그 말을 할 때 모세가 뭐라 했어요? 그 말을 선히 여겨. 요 말의 원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잘 되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생각했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가면 뭐 안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37절에 가면 모세가 뭐라고 후회하느냐고 하면 하나님이 이 일로 너희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나에게까지 진노하셔서 너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진노할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진노하셔서 너도 못 들어간다. 너도 못 들어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받아주지 말고 그냥 올라가자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말을 듣고서 뭐를 어떻게 했다? 선의했다?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성공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랬더니 웬걸 실패했잖아요. 이 모세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주의종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의종의 자세를 성경에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죠. 여기 성경 구절을 띄워주시면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하는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도들을 신앙으로 훈련하고 교육할 때에 그 기준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의 좋고 나쁘, 사람의 기분 나쁘고 안 나쁘고 여기에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설령 사람이 섭섭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모두가 기쁜 일이 되는데 만약 하나님을 기쁘게 안 기쁘게 만들면 우리 모두도 언해피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우리 복이 안 와요. 그 때문에 참 이 주의종들이 이 목회자 입장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성도들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일인데 성도는 부담을 느낀대요. 그때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안 기뻐하고 그 사역은 하나님이 개런트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가서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하나 더 주세요.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대제사장들이 우리 사도를 핍박했어요. 막 핍박하니까 그 대사장들이 너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억압하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억압하고 전도를 억압하니까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헌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안 옳은가 판단해봐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냐? 판단해봐라. 대제사장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선포가 되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생명이니까 그대로 전달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기준이 있죠.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좀 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교회 유익이 되느냐? 이 성도에게 축복되는 일이냐? 이 기준까지 딱 비춰보면 정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게 틀리는가 맞는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게 교회 유익이 되는 건가? 성도 복이 되는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다 마찬가지죠. 그 기준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종의 자세는 주의 조상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반면에 성도의 자세가 있겠죠. 성도의 자세. 성도의 자세. 성경 구절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면서 늘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게 뭐냐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대사람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믿는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으시다가 시험 들은 분들 있죠. 왜 시험 들을까요? 간단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시험 드는 거야. 예.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누구의 손해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예. 사람의 말로 받으면 평가하게 됩니다. 저 철학적으로 맞는 거야? 철학자가 왔으면? 과학자가 왔으면 이제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저거? 심리학자가 왔으면 저 심리학적으로 맞는 거야? 의학하는 사람 말로 왔으면 저 의학적으로 맞는 거야? 예. 사람의 말로 보면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 바르면 결국은 그 사람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고 있는 거고 신앙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꾸 심각해 좀 심각 얼굴이 심각해질 것 같아 지금. 글쎄 우리 집사람 우리 두 아들이 어릴 때예요. 학생 때인데. 이제 뭐 새벽기도도 같이 데리고 가고 뭐 금요제비도 같이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졸린데 끌려왔으니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졸지? 조는 꼴을 또 우리 집사람이 못 보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왜 조냐고 친 거야. 때린 건 아닙니다. 이제 친 겁니다. 왜 조냐고 목덜미를 쳤는데 다른 집사님을 친 거야 이게 남자 집사님을.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그냥 가슴에 식은 땀이 나는 거야. 아, 이게 우리 아들 때린다는 걸 집사님을 때렸으니 이게 무슨 난리야. 이게 또 시험 들겠다고 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나중에요, 집사님 내가 때렸는데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물어볼 순 없잖아 또 이게 물어볼 순 없잖아. 그냥 요는 저 눈치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는 말이 무슨 뭐 그런 뭐 기도하던 얘기가 나오니 기도하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때 그 집사님 뭐라는 줄 알아? 자기는 안수해 주는 줄 알았대. 얼마나 은혜요 이게 얼마나 은혜야. 그러니까 안수해 주니까 얼마나 자기는 더 은혜가 충만했겠어. 한 대 맞았는데 안수해 주는 줄 알았대. 근데 한 대 맞았네. 나를 때려? 야 이거 정말 이 사모 좀 이상한 사모네. 이렇게 했으면요 얼마나 본인이 뭐 우리도 목회자 입장도 참 이게 좀 입장이 난처하지만 본인 은혜가 되고 있어.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되지. 한 번은 사업체 신방 갔다가 너무 그 사업장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서 집사님 그냥 한 시간만 좀 일찍 닫으면 안 될까? 예, 한 시간 또 일찍 닫고 가서 좀 쉬라고. 너무 마음이 안 돼서. 그랬더니 집사님은 아 이게 뭐 목사님이 좀 뭔가 느끼시는 게 있어서 일찍 닫으려나 보다고 그날부터 닫아버렸어. 그날부터 그날부터 한 시간 땡겨서 8시에 닫는데 7시에 딱 닫았어. 7시에 그날부터 그랬더니 7시 넘어서 옆에 가게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응. 집사님은 하나 목사님 뭔가 특별히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랬나 보다. 나는 그냥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너무 고단하게 일하니까 한 시간 좀 일찍 쉬어라. 이래서 얘기한 것뿐인데 그날 닫으라는 건 아니야. 그날 닫으라는 건 아닌데 이 집사님 목사님 특별히 뭔가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그날 딱 닫아버린 거야. 그날부터 7시에 닫았어. 그랬더니 그날 옆에 가게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도 캐시 취급하는 데가 어디 캐시 취급하는 데잖아. 여러분 우리가 뭐 꼭 설교가 아니라고 해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의 종이 얘기할 때 아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에게 복이 되느냐고 하면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예,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예, 본인에게 복이 됩니다. 그걸 뭐 따지고 반박하고 뭐 안 목사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목사를 다시 설득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무슨 뜻이 있겠지?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66권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누가 복을 누려? 하나님이 복을 누려? 우리가 복을 누려? 예.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복을 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쫙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내가 거부하면 복을 거부하는 거야. 축복을 노땡큐 하는 거야. 구원을 노땡큐 하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미련한 중에 미련한 사람이지 어떻게 축복을 노땡큐 하고 구원을 노땡큐 합니까? 하나 더 드릴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귀하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축복을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건데 네가 지키지 말래도 네가 지킬 거 아니냐. 오직 답답하면 지키지 말라고도 네가 할 건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못하냐. 참 답답하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네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가 자발적으로 지킬 게 아니냐. 하지 말라도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목적은 철저히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축복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행복과 행복 누리고 축복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면 똑같은 게 아니야. 이 축복 받는에서 어마어마한 천지 차이가 나는 거야. 어디? 순종에 의해서. 여러분 한번 똑똑하셔도요. 복 못 받으면 똑똑한 거 아니에요. 똑똑한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했거든요. 순종 안 했는데 아무리 똑똑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축복을 안 하는데. 아무리 능력이 많으면 뭐해. 아무리 아인슈타인부터 머리가 똑똑하면 뭐해. 하나님 축복을 안 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안 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느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가복음 5장 5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시가 나오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저 말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씀을 의지하는 거야.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역시 베드로 주인공이 베드로인데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니까 침에 유랑이다 하고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당황해가지고 겁먹고 그러다가 주님이 아, 야, 내가 유령 아니야, 나 유령 나야 나 그래요. 목소리 들으니까 주님의 목소리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 그래 주님, 그럼 주님이 맞는다고 하면 나보고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명령 물 위로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는 명령 따라 그 명령을 받고 배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걸어갑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의지하여라고 하는 원어와 또 바다 위를 걸어가던 물 위로 물 위로라고 하는 단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피라는 말인데 에피라는 말인데 이 에피란 말은 뭐뭐뭐 위에 이런 말입니다. 언더 뭐뭐뭐 위에 공간적인 얘기입니다. 장소 공간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during 뭐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라는 단어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됐고 또 물 위로로 표현되는데 이 두 가지 말이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같은 무슨 에피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라는 단어는 공간적으로는 뭐뭐뭐 위에라는 뜻이 있고 시간적으로는 during 뭐뭐 하는 동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게 뭐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나를 얹어 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게 하나님께 나를 내가 얹어 놓는 거다. 뭐예요? 나를 맡기는 거야. 나를 맡기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보고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영상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She's chosen to nest on this wind-blasted cliff for a very good reason. To take off, she spreads her 3-meter wings. And the clifftop wind provides the lift. Ungainly on land, she's now in her element. Out here, Finding fish and squid is like looking for needles in a haystack. So a mother albatross will scour the ocean for up to 600 miles a day. During her lifetime, she'll travel 1.5 million miles. That's to the moon and back three times. And remarkably, she can do this with barely a wing beat. She's one of the world's most efficient flyers, using the energy of the air just above the ocean to save her own energy. She's riding the air like a roller coaster in a super efficient way. But snaking from side to side like this seems to make no sense at all, until you understand how air behaves above water. At the water surface, the air collides with the rough waves, slowing it down to a virtual standstill. But 10 meters above the waves, the air flows that much faster. It's this difference in airspeed that allows the clever albatross to fly for free. By sweeping up and down, she can use both the fast air 10 meters above the waves and the still air at the water's surface. And here's where the sheer efficiency of those long, narrow wings is so important. As she climbs into the faster wind, she can create more and more free lift. Then with height on her side, she turns sharply and a combination of gravity and wind now slingshots her downwards at up to 75 miles an hour. Known as dynamic soaring, the ability to use changes in airspeed like this means that albatrosses rarely need to flap their wings.
저 새 별명이 바보새예요. 왜 바보새냐면 사람이 쫓아가면 도망가질 못해요. 띠뚱뚱. 그래서 사람들 다 잡혀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있어서 지금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있는데 예, 나온 것처럼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알바트로스는 새인데 저 새는 넌스톱으로 두 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고요. 예, 10년 동안 땅에 착륙하지 않고 공중에 10년을 머무를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여기 지금 다 설명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류를 탑니다. 바람을 이용을 해요. 날개를 짧으면 12피트입니다. 3.6미터입니다. 굉장히 싸게 큽니다. 이 날개로 바람을 자기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에 올라타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고 넌스톱으로 그리고 10년을 땅에 착륙 안 할 수 있어요. 뭡니까?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의 우에 자기가 탄 거예요. 자기가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바람을 타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다 짓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등에 업고서 이 광야를 통과시킨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등에 내가 업히는 겁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등에 많이 업혔었습니다. 왜 업히냐면 엄마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앉고 앉아 있었겠지만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업고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먹여 살리려고. 밭에 나가서 엄마가 나를 업고 밭에 나서 일한 거예요. 나를 먹여 살려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말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업고 일을 하시는 건데 그 일이 누구예요?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의지한다. 물 위로 나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건 뭔다? 뭐뭐뭐 위에 얹어놓는 걸 말하는 거야.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야. 말씀 위에 내가 올려놨을 때 물이 오라. 그 말씀 맞잖아. 그럼 물 위를 걸어간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말씀 위를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위를 걸어간 거죠. 물로 걸어간 게 아니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서 그러니까 베드로 딱 머리가 정말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먼저 받잖아요. 그냥 내가 주님이야 가만히 계세요. 내가 쫓아갈게.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자기 의도로 내린 게 아니라 주님하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 명령이 따라지니까 그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그 말씀 위로 걸어가잖아요. 예. 이게 말씀을 의지하여야. 말씀에 나를 얹어놓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얹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업히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업힌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어요?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힘 전혀 안 듭니다. 힘 전혀 안 들고 나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잘 풀려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힘을 얻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일은 안 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겠고 기도도 못 하겠고 되는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내 일도 그렇고 엉망이야. 근데 하나님께 딱 업히니까 내 일도 다 형통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그럼 하나님께 업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너 여러분을 올려놓으세요. 말씀 여러분을 올려놓으세요. 제가 그 전에 간증했지 않습니까? 내가 한강에다 나를 던지려다가 하나님께 나를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던지세요. 붙들고 있지 말고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맡기세요. 어차피 내가 책임 못 지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왜 붙들고 계세요? 왜 붙들고 고민하고 시원하고 잠을 못 자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예, 맡기세요. 한강에 던지지 말고 주님께 던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업으시고 안으시고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모든 것이 있는 광야로 만드시고 그렇게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고 모든 것이 있는 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길이지만 순종하면 모든 것이 있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가는 길, 마지막 가는 길, 인생 살아온 우리들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타협하지 않는 말씀 선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에 모든 걸 나 맡기고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하